할렐루야. 목소리가 이름밖에 안 됩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혹은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비결들이 있겠지만 그 비결들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방황이 멈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의 방황을 멈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방황은 멈추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멈추는데 이미 여러분은 3일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만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은 멈추고 이제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산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생에 있어서도 참 귀한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생에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이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저에게 참 귀하고 행복한 만남, 그 다음에 저희 자녀에게까지 그 만남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저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선배 또는 후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가까이, 아니 멀리에서는 그 전부터 뵙지 알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뵌 적은 지난 한 2년 전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 한번 오셨을 때에 가까이 한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목사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3일 교회입니다. 3일 장로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3일 장로 교회도 우리 한국의 어머니와 같은 3일 장로 교회가 한번 이렇게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저희 파리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게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혹시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처를 이렇게 요구하면 비서실을 통해서 교회 대표 전화를 가르쳐주고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빠지고 그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목사님하고 그게 첫 만남의 시작이 되어서 한국 방문했을 때 작년에 목사님을 찾아뵈었고 또 올해 5월에 저희 파리에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짧은 목사님과의 교제였지만 제 목회의 큰 전환점 혹은 목회의 새로운 그런 방향을 정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저 프랑스 파리에도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주고 통로로 쓰임받는 3일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게 되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짜고 짜면, 아니 성경을 짤 수 없지만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요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혹은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쁘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 짧은 이 서신 안에 무려 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쓴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거죠.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대상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잘 참고 견디십시오. 또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쁨으로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 바울 안에 있는 무엇이 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아니면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겠는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다른 말로 평안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대체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고, 비록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유럽에 오게 되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성인 첫 도성인 이 빌립보에 거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그도 디아스포라예요.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살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아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온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점을 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입이 없자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옥중에 있지만 그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직접적인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연보 헌금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당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기에 인편 사람을 붙여서 보내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연보한 것들을 보내서 또 감옥 생활하고 있는 옥살이 하고 있는 옥바라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얼마 안 돼서 그만 알아서 눕게 됩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 디도가 곧 회복이 되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 교회가 베풀어준 그 사랑에 관해서 감사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 주제가 기쁨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기쁨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 창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이 돼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이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줄 때 이 좋은 것, 이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셨을까요? 마지못해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주는데 결코 아깝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는데 주심의 기쁨이 그분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서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기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단은 뺏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존재 앞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낮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힘든 환경이 환경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바울의 현실이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힘쓰다가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게 이만큼 헌신했으면,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난, 어려움, 혹은 힘듦, 혹은 실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 무너진 사람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 그러면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그 환경,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고 그 환경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매여 있는 모습, 이런 매여 있다라고 하는,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시위대 밖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시위대 안에 죄수의 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감히 들어가서 전할 수 없었던 그곳에 바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의 시위대 안에는 사방으로 간수들이 지킵니다. 이것도 24시간, 한 6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간수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24명입니다. 24명. 그럼 이 24명의 간수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간수들 향해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누구에게 줄을 대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도움을, 그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감옥 밖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혹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삶의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은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려운 모습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좀 더 궁핍하게 만들고 혹은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를 조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 다시 말하면 불편한 인간관계가 때로 우리의 안에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행복, 그 안에 있는 사랑들이 식어지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나하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혹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또 그런 사람을,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혹은 나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시기했던 사람들, 오히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들여서 오히려 그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일을 하다가 보면 투기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 일을 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들, 칭찬해 주면 일을 하고 혹은 그렇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을 안 받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정말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가고 두번 찾아가고 세번 찾아가고 그러다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때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하고 똑같으면, 나하고 같으면 그게 기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91년생 아들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 성도님들이 혹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뒷모습을 보면 저하고 똑같다라고 그래요. 걷는 모습도 똑같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똑같으니까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전진하면서 스스로 충돌이 없을 것 같죠. 집안에 왼수가 있다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제가 알아요. 저거 똑같대요. 걷는 모습도 정말 아마 머리도 점점 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쉽지 않아요. 그 관계를 가져가는. 여러분, 적당하게 다른 게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그 다양함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같음으로만이 아니라 달라도 그 다름 안에서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서로 우리는 다르지만 증거되고 찬양받으시는 그리스도니 그 관계가 혹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 그 기쁨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체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약한 분의 그 약점을 자기 것으로 담당을 해.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그 아픔과 상대의 그 부족함을 내가 대신 짊어져서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 3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입니다. 본문 읽은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순교한 것은 AD 한 68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약 한 AD 62년경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춤을 추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의 삶 안에, 바울 안에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기에,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있기에 이런 어려운 환경, 관계의 그 불편함, 더 나아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으며 담대하게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 그 관계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밤에 내가 숨쉬는 내 호흡이 멈추고 내 코끝에 이 호흡이 멈추는 한이 있어도 그 마지막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로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때로 내일 앞이 캄캄해서 암담하고 어두워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우리 함께 한번 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혹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 내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일에 대한 불편함 혹은 불확실함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불편한 관계가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불편해도, 내일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